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특수작전 부대가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수주 내에 이라크에 파병될 전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이들 병력이 기습작전과 인질 석방, 정보 수집, ISIL 관계자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부대가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자치정부군과 협력하고 시리아에서는 단독 작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정통한 관리들에 따르면 특수원정 타격 부대는 약 200명의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성명에서 자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뒤 세계 우방국들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지상전투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군사지원과 특수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승인과 정부군의 협조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터키 국경에 대한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나토 외교장관들은 새로운 안보 강화 방안에 지중해와 터키 인즈릴리 공군기지에 동맹군 전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장관들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터키 접경지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추가 조치를 계속 모색하기로 한 나토의 결정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으로 시리아의 전황이 크게 변했다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체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의 지원이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어 최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시리아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투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짐바브웨 방문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아프리카 2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극진한 환대 속에 짐바브웨에 도착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항공, 통신 분야 양해각서와 투자 증진 등 모두 10개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중 전력과 사회기반시설, 농업 분야 관련 협정도 대거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최대의 교역국으로 상당수 국가들로부터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최근 아프리카 연합에 상비군 창설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짐바브웨 일정을 마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해 제이콥 주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평화적 정권 이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늘 미얀마 행정수도 네피도의 대통령 관저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지난달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국가통합회담을 갖자는 수치 여사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수치 여사는 이어 미얀마 군부 최고실세인 민 아웅 훌라잉 합참의장과도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훌라잉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회담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발칸국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는 한때 유고슬라비아의 일원이었던 몬테네그로를 위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고로 루크식 몬테네그로 총리는 오늘 나토 회의에 참석해 내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것은 큰 영광이며 9년 전 독립한 몬테네그로 역사에 획기적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는 그동안 나토 회원국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많은 개혁 조치를 단행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양자회담 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et both North Koreans, South Koreans.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와 관련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유럽 북한 자유 주간 행사가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지역에서 눈이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와 서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미터로 일다가 오후에 2에서 4미터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양자회담 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샘런 전 상원의원은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핵물질을 암시장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이를 워싱턴에서 열린 핵 관련 국제회의 뒤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propose that now. I don't want to.
페리 전 장관은 지금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며 6자회담뿐 아니라 미북 양자 혹은 3자회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 재직 중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퇴임 후인 지난 2006년엔 애쉬턴 카터 현 국방장관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달 국제 핵 문제와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영변 핵시설 폭격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페리 전 장관은 VOA에 폭격이 좋은 것으로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으로 회고록에 비춰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도발적 행동을 구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ry to get both North Koreans, South Koreans, as well as the American government to realize this was a serious problem.
페리 전 장관은 하지만 지금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단기적 방안으로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이른바 3노 원칙을 견제하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과 해커 박사는 모두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핵 재앙 방지를 위한 룩셈부르크 국제 포럼과 NTI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위험한 위협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a danger and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even perhaps even more, it's a great burden on the North Korean people.
한국은 경제가 번영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왕성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엄청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해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샘런 전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중단기적으로 북한 정부가 핵물질을 국제 암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worry in the short medium term about the possible sale of nuclear materials.
북한의 경제가 계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 핵물질을 판매하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넌 전 상원의원은 이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 제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핵무기 통제와 테러 재앙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와 관련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보도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concerned by those reports. We continue to send a very strong and clear and consistent message.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강하고 분명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겁니다.
I would say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ll of its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the Republic of Korea.
다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전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시험 발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발견돼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20일 가까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달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현지 지도를 수행한 이후 김 제1위원장 현지 지도 수행자 명단에서 8차례나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오늘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황 총정치국장이 신병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며 평소 좋지 않았던 척추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그러나 정보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11일 1차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정부 당국 간 채널이 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당장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이었습니다. 8.25 합의 당시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장관급 회담 이후 8년 만에 남북 간 상시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던 당국 간 만남은 접촉 수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당국 간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논란이 예상됐던 회담 수석 대표의 격문제를 차관급이란 절충안으로 우회하고 회담 장소를 당초 합의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개성에서 열기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도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남북한의 정치 일정 등으로 한동안 당국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내 당국회담 개최라는 실리적 측면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국회담이 열려도 수석대표의 급이 낮은 데다 의제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지도자가 마지노선을 그어놨어요. 상회담하는 걸 최고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보고 있는 상황에 협상에 나간 대표가 재량권을 낼 수도 없잖아요. 합의를 해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또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시간 걸리는 사이사이에 암초와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각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국회담의 중점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입니다.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이에 따른 서신 왕래와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접촉 때도 공동보도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국회담 의제로 명기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북측 상봉단장인 이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주 여기 와셔서 오셔서 또 만나는 것들도 자주 만나시고 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이유는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금강산이 열릴 경우 사실상 5.24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는 데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하는 마식령 스키장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선대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측으로선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정도는 해줄 줄 알고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 안정 보장 조치가 그것입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관광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경치를 보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외화를 벌 수 있는 달러 박스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맞교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 역시 군사적 보장 문제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장해온 5.24 제재 해제 문제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걸려 있어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5.24 조치 해제 대신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부터 추진해 5.24 조치를 해제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정원 전옥현 전체 1차장입니다.
8.25 합의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늘어나면 사실상 5.24 제재 조치에서 제한한 민간 부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5.24 제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죠.
한국 정부가 이번 당국회담을 1차 당국회담으로 명명하고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첨예한 남북 간 입장차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국회담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어려운 만큼 남북이 일단 가능한 교류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심점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는 제3회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김주일 사무총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의 열악한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가지고 많은 유럽인들과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매해 개최해왔고요.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오는 7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개막식을 갖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북한 인권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인권 사진 전시회와 탈북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나를 위한 너, 너를 위한 나의 공연과 북한 인권 영화 천국의 국경을 넘다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 중 북한 인권 강연회와 국제탈북민연대 대표자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로 각국의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가하는 대표자 회의를 꼽았습니다.
각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장들이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 런던에 모여서 북한인권운동이나 북한민주화운동을 집중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이 돼가지고요.
김 사무총장은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한세력 결성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행사 기간 중 영국 BBC 국제방송을 방문해 대북 방송 개설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지난해에 비해 41%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총 4만 2천 톤, 14만 4천 톤을 수입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곡물 수입액도 2,036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72%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 중국에서 옥수수와 쌀, 잡곡, 밀가루, 두류를 수입했고 두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지난해 69,36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80% 감소했습니다. 쌀도 지난해 58,83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7%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829톤이었던 두류 수입은 올해 5,64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줄었지만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식량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곡물을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장이 어떤 그 북한 당국이라 그럴까 뭐가 된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만일에 곡물 가격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했다든지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그 곡물을 수입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수급 상황 자체가 상당히 뭐 안정이 됐었다 하는 게 이제 수입량도 감소한 것 했던 거고 곡물 가격도 이제 안정이 됐던 뭐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있는 건데.
권 원장은 또 올해 가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염려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유추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실제로 또 수입 수요가 이렇게 나는 것은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해 60만 톤가량 감소한 37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3만 2,31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씨 부부는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 북한 비자금을 들고 미국으로 망명해 도박과 성형수술 등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이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와 북한 전직 총리의 사위 K씨, 북한 전직 외교관 K씨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한국의 각종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왔습니다. 고 씨 부부가 이들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 금액은 1인당 미화 약 17,000달러씩 총 51,000달러가량입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소송 이유에 대해 이들 탈북자들이 방송에서 고 씨 부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미국으로 도망쳤고 그 돈으로 도박과 성형을 했다든가 고영이와 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 씨는 친일파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 일본 후지산 혈통이 반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숙 씨의 남편 리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을 방문해 해당 법무법인의 소송을 의뢰한 뒤 곧장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송 제1교포 출신의 고영숙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외교관 남편과 결혼해 스위스에서 생활하다 1998년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김 제1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당시 김 제1위원장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스위스 비자금 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미국 망명 당시 중앙정보국 CIA에 비자금 등과 관련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두려웠다고 망명 동기를 말했고 CIA는 고 씨 부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고 씨 부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고영숙 씨 부부가 외화벌이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비자금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자금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좀 과장된 거고 북한의 비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가? 일정 부분 뭐 외화벌이 같은 거를 한 파트를 맡아서 운영을 했을 수는 있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고영숙 씨 부부가 비자금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깊숙이 관여하거나 그럴 처지는 아니었을 걸요, 그 남편이. 고영숙이 먼저 망명하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망명, 고영숙도 따라서 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정 박사는 또 고영숙 씨 부부는 스위스 바덴바덴에 살았고 김 제1위원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미뤄 이들 부부가 김 제1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했다는 이야기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영숙이 남편이 스위스에 외교관으로 나가 있었을 거예요. 고영숙 남편이 망명한 게 98년인가 그때쯤 될 텐데 김정은이 귀국한 게 2001년인가 그렇잖아요. 망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계속 거기 남아있었죠. 고영숙이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들어가지 않은 건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큰 비자금 가지고 달아나고지 그랬으면 뭐 큰 문제가 됐겠죠, 그게.
정 박사는 고영숙 씨는 제1동포 고경택 씨의 셋째 딸로 1973년 4월 화보집 조선에 게재된 고경택 씨의 수기를 보면 고영숙 씨는 북한 당국의 장학금을 받으며 함흥 약학대학에 다닌 것으로 소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던 학생 운동가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가 새로 펴낸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와 함께 책 내용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반북 활동을 하다 체포돼 100일 넘게 구금됐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런 북한의 참혹한 인권들이
소위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웠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 북한 인권 운동가로 전향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김영환 씨가 다시 강철로 살아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먼저 김영환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영환입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 주사파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91년에 북한을 잠수정을 타고 밀입국해서 김일성과 두 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모순과 그리고 김일성과 북한 주체 사상의 그런 모순점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생각을 바꿔서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을 지난 15, 16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사파 운동권이 돼 김일성을 만나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었다가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돼 결국 자신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김일성과 얘기를 해보니까 김일성이 주체 사상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기본 논리구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김일성이 지도사상을 진심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도사상을 내세운 게 아니고 절대적인 독재 통치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물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다.
이 책에는 14년간 중국에서 진행한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과 경험도 담겨 있는데요. 김영환 씨는 지난 2012년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114일간 모진 고문과 강제 구금을 당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됐습니다.
예, 중국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이 북한에서 학생, 교원, 군인, 아니면 국가 관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외부 사회의 진실을 알리고 또 북한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모순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마르크스계 거리로 이런 거 하여튼 완전히 다 부정하고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주체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인류 미래를 밝혀주는 이념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번 행사에서 합창을 들려준 남북 합창단 단원들도 있습니다.
남북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남한에서 이 각성을 하고자 노래하는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될 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노래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런 노래도 하게 되면서 저희 자신을 일깨운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문을 받으셨을 때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실제 뭐 지지는 냄새가 났다든지 그리고 그 의자에 거의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밥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받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상상만으로 했을 때는 다리가 퉁퉁 붓고 뭐 30일 동안 그렇게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상이 사람으로서 상상이 안 되고 가장 서민을 위하고 가장 민중을 위한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는 독재자 밑에서 핍박받고 있는 민중들이 아닐까
쉽게 겪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이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게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뭐 편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 신념 같은 게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또 이렇게 확실한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 형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강철자신 작성한다고 광연 결성을 주도한 것 그거였는데
이 책에는 중국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대북방송 송출 사업 등 김영환 씨의 여러 활동에 대해 적혀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14명의 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곧 파병할 예정입니다. 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선거 처음으로 테인세인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ISIL을 겨냥한 미군 특수부대원 파병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원정 타격부대를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라크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는 20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200명 정도라고 하면은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까요?
카터 장관은 이들이 기습작전과 인질 구출, 정보 수집, 그리고 ISIL 지휘부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을 파병하는 이유는 신속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저희 VOA에 ISIL 지휘부와 통제 기능을 겨냥한 신속한 작전이 필요할 때 이들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라크로 파병이 되면은 주로 이라크에서 이제 ISIL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모두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들이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 그리고 쿠르드 자치 병력과 협력할 것이며 시리아에서는 단독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사드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발생했고 또 이 내전 중에 자국민을 학살하면서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예. 앞서 미군이 얼마 전에도 소규모 특수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 지상에서 지원 임무를 담당할 50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 파병을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몇 주 만에 다시 타격 임무를 띈 200명의 추가 병력이 파병되는 겁니다. 임무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죠. 미국 관계자는 앞서 파병된 50명의 지원 병력의 작전도 시작 단계지만 그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서 특수원정 타격 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서 ISIL에 대응한 이 작전에 뭔가 진전이 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이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ISIL이 몇몇 핵심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미군 특수병력을 보냄으로써 ISIL을 겨냥한 작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는요, 최근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점령했던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고 또 시리아에서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병력의 ISIL 대응 작전의 성과가 있었던 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ISIL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약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특수부대 파병 이유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ISIL에 대한 미군의 대응이 뭔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까지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ISIL을 완전히 수탕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아직 이 봉쇄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게 미군의 공개적인 입장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 의장도요. 청문회에서 그동안 2만 3천 명의 ISIL 대원이 사망했고 최근에 지상작전에도 진전이 있지만 아직 ISIL을 봉쇄했냐는 이 의원들의 질문에는 아직 봉쇄했다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군 특수부대 병력이 이라크에 파병될 텐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이 미군 특수부대 타격작전이 벌어지는 것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카트 장관이 어제 청문회 발언을 보면 올 초 시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ISIL 재정 담당인 아부 사야프를 사살하고 그의 부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상당한 양의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도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에서 ISIL의 처형되기 직전인 인질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지원했었습니다.
네. 자, 이라크 정부도 미군 특수부대 파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보니까 미군의 지원을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독자적인 작전을 좀 경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라크는 자국 지상군 병력에 대한 평가가 이 외부에서 이제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데 대해서 크게 경계를 하고 있죠. 자국 병력으로서 지상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가 어제 이제 미군의 특수부대 파병 계획에 대한 성명을 냈는데 세계 우방들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지상 전투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군의 특수작전은 반드시 이라크 정부의 승인과 이라크 군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이 아프간의 이런 반응에 대해 특수원정 타격부대 파병 계획을 이미 이라크에 알렸다면서 ISIL 격퇴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라크와 매우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고요.
네, 케리 장관은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 내전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미국의 관점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매우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은 시리아의 미래에서 아사드 정권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서도 시리아에서 정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신속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안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나토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장을 결정했다고요?
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프간 주둔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내년에도 12,000명 수준의 병력을 계속 주둔하고 아프간 정부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도 2020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결정은 아프간이 또다시 테러리스트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미군도 이 아프간에서 주둔 연장을 결정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군도 이제 나토 동맹군의 일환으로서 9,800명의 가장 많은 병력을 아프간에 주둔시키고 있는데요. 당초 대부분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아프간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 병력 규모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요, 나토 주둔 병력은 절반 이상 미군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아프간의 현재 안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9월에 탈레반 반군이 북부 주요 도시 쿤두즈를 점령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렸었죠.
예.
이는 2001년 아프간 전쟁으로 정권에서 이 탈레반이 축출된 후에 처음으로 주요 도시를 점령한 것이었는데요. 아프간 정부군이 곧바로 탈환하기는 했지만 안보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요. 특히 이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서 나토 차원에서도 아프간 주둔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 자, 아프간 정부는 이 나토의 주둔 연장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살라우딘 나바니 아프간 외무장관은 나토의 이번 조치가 자국의 안정과 번영,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가 많은 일을 했고 전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에는 열려있지만 모든 테러 세력은 배격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동맹국 터키와 또 러시아의 긴장 고조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있나요?
사실 회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터키 문제는 오늘 이제 주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예.
한편 어제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이 터키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등 방위력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인한 이 긴장 고조와는 관계가 없고 그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터키가 위기를 해소하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터키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서 직접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군요.
네. 이번 주에 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두 나라 장관이 모두 참석합니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세르비아에서 터키 외무장관과 만나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두 장관의 만남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터키 정부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촉구한 바 있어서 성사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해소될지는 의문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터키 대통령과 가족이 ISIL과의 불법 원유 거래로 이득을 보고 있고 증거로서 위성 사진을 확보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ISIL 유조차가 터키로 원유를 수송하는 장면이 찍혀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요. 사실이라면 자신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선거 후 처음으로 테인 셰인 대통령과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 관저에서 두 사람이 45분 정도 짧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테인 셰인 대통령과 수치 여사가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미얀마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의 승자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 합의는 현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승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평화적인 정권 이양은 현 정부의 그 개혁의 성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민심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물론 그 미얀마 국민들이니까요.
예.
하지만 이런 이 개혁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테인 셰인 대통령도 군부 출신 인사이기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고요. 총선 직후에도 이미 이 선거의 승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부에서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또 의회 의석 중에 일부를 선거 없이 군부 이사에게 가도록 배정한 것들은 여전히 이 완전한 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그런 외부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자, 오늘 그 테인 셰인 대통령과 수치 여사의 만남은 수치 여사가 먼저 제안했다죠?
그렇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 총선 후에 압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테인 셰인 대통령 그리고 군부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오늘 이제 테인 셰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루어진 건데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군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근데 그래도 이번 총선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민족연합이 이 군부에 자동으로 돌아간 의석을 포함하더라도 총 657석인 상하원 의석 중에 59%를 확보해서 스스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고 또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군부가 이제 여전히 상당수 의석을 자동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일부 핵심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군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수치 여사는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이 영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요.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다시 개헌을 추진해서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도록 이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지역에서 눈이 오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와 서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미터로 일다가 오후에 2에서 4미터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3도, 강계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겠고 장진과 해산, 평강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장진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0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하루 종일 흐리겠고 삼지연 지방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삼지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산간은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으며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특수작전 부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서탕하기 위해 수주 내 이라크에 파병될 전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병력이 기습작전과 인질 석방, 정보 수집, ISIL 관계자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부대가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자치정부군과 협력하고 시리아에서는 단독 작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정통한 관리들에 따르면 특수원정타격부대는 약 200명의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성명에서 자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뒤 세계 우방국들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지상전투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군사지원과 특수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승인과 정부군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터키 국경에 대한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나토 외교장관들은 새로운 안보 강화 방안에 지중해와 터키 인지를리 공군기지에 동맹군 전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장관들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터키 접경지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추가 조치를 계속 모색하기로 한 나토의 결정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지난 9월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으로 시리아의 전황이 크게 변했다고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체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의 지원이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어 최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시리아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투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짐바브웨 방문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아프리카 2개국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극진한 환대 속에 짐바브웨에 도착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항공, 통신 분야 양해각서와 투자 증진 등 모두 10개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중 전력과 사회기반 시설, 농업 분야 관련 협정도 대거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최대의 교역국으로 상당수 국가들로부터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최근 아프리카 연합에 상비군 창설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짐바브웨 일정을 마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으며 곧 제이콥 주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평화적 정권 이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늘 미얀마 행정수도 네피도의 대통령 관저에서 테인세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은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지난달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국가통합회담을 갖자는 수치 여사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수치 여사는 이어 미얀마 군부 최고실세인 민 아웅 훌라잉 합참의장과도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훌라잉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군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반군 100명을 사살하고 이들에게 억류되어 있던 90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룬 국방부는 지난주 나이지리아와의 국경지역에서 정부군이 보코하람 소탕작전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어젯밤 보코하람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고 지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카메룬은 2년 전 보코하람이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감행한 이래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5개국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